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인생의 돌파구는 하나님이 이웃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바로 왕의 공주로 모세가 자라났는데 그 모세가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오늘 본문 보시면 형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애굽 사람으로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라난 모세가 히브리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난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품게 되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고되게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이런 행동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긴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히브리서대로 하자면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 자라나가지고 궁궐에서 누리는 안락한 생활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내 동료라고 여기느냐는 것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내 형제로, 내 친구로, 내 동료로 생각하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내 동료가 아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패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한 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 믿음은 별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과 동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대에 노동하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로 여겼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아주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내 형제로 누구를 내 동료로 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서기로 우리가 굳게 작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애굽 사람과 동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고대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나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모세가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거를 스데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사도행전 7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은 이거를 모세의 일종의 의협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은 것이라. 이거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일종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의협심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딸만 일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사실 목자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 목자들은 다 이게 일곱 딸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목자들에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을 돕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정의로운 마음, 의협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온 세상이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세상의 방탕한 삶에 쉽게 무릎 꿇는 시대에는 정의로운 마음이나 불의에 대항하는 이 의협심을 잘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너무 평안하고 너무 형통한 삶을 살도록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항하고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용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 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를 가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고 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올곧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상 물정 모르네 뭐 이러면서 타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뭐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모세의 의협심 또 모세의 뭔가 이렇게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세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보면 궁궐로부터 광야로 이끌고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미디안으로 이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요 결국 도망을 쳐요. 우리가 이 본문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 말과 하는 일이 능할 정도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지만 애굽 왕의 아들 혹은 애굽 궁궐의 왕자로서의 지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앞부분에 일종의 하나님의 해학 뭐 이런 거 있어요. 일종의 유머러스한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장이요 엄청 잔인한 사실 장면이거든요. 강제 노역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산의 아이라고 다 나일강에 던지는 이게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실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옛날 고대 사회에 아들을 낳는 게 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요즘이야 조금 덜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딸 낳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 아들 좋아하고 더욱이 이게 몇천 년 전입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여자아이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자는 수혜도 치지도 않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 박재목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잘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출애굽기 1장에 계속 바로 왕에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해악인 거죠. 바로 왕은 사내 아이만 남자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바로왕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바로왕과 전혀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여자들이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어떤 브레이크 그거는 이제 자기 딸인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구세주가 일종의 구원자가 일어나는 거죠. 나일강은 죽음의 강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나일강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죠. 이게 다 일종의 해악인 거예요, 해악.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라난 왕자가 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도망을 쳐야 된다. 이거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권력자가 한 사람 죽인다고 도망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될 만한 일입니까? 고대 사회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게 4천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3500년 전인 거죠. 그러니 그 시절에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라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게 코미디와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일종의 출애굽 예행 연습인 거예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라면 사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출애굽 예행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의 궁궐에서 40년을 자랐다면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살거든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사는데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이 사건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거는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거는 일종의 출애굽 예행 연습 같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는 손길이라고 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어떤 구원자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거는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사람들은요, 그저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막 절망하고 탄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기도로 들렸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무슨 격식을 갖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그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절규하는 그 탄식, 그 비명, 그 한숨, 그 눈물, 그거를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 백성이었던, 언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지나 기억이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4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잊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기억하시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길러내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나일강에 던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히브리 산파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애굽 왕 바로가 보였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믿음입니다. 모세를 3개월 숨겨 기르다가 나일강에 내다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아둔 그 모세의 어머니,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둘 때 하나님이 보였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라도 거절하고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비참하게 신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일하신다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탄식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일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떻게 코미디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왕자인데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한 명 죽였다고 도망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출애굽 여행 연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길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길,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